미국 교회에 다니는 앤과 캐롤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누구보다도 아주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주 유능한 광고 대행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많은 시간과 정성을 자기의 신앙과 사업에 쏟아붓고 이제는 안정된 기반을 다지고 탄탄대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회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독립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회사의 튼튼한 거래처 바이어들을 다 독점을 하고 나가서 자기 회사 근처에 새로운 광고 대행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래고 나니 당장의 회사에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과 부담이 이 젊은 부부 앤과 캐롤 부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심리적으로 오는 그 프레셔 때문에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누굴 믿겠느냐 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더 이상 누굴 믿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심적인 허탈감과 이 공허함 속에 그리고 이 좌절 속에 이 젊은 부부는 한없이 회의와 갈등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부부는 하나님과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식으로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시 때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함으로 섬겨왔는데 여태껏 하나님을 섬겨온 이 결론이 이게 뭐란 말이냐 말이죠. 그래서 점점점 그 저들의 그 심리적인 허탈과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이 신앙적인 면에까지 연결이 되어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게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하게 회사의 기밀까지 다 빼나간 옳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말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저들은 점점 신앙의 갈등과 회의 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이 불신앙의 늪에 허덕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앤과 캐롤이 당하는 입장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딜 봐도 불공평한 그러한 세상, 모순덩어리로 뒤범벅이 된 세상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도 없고 권선진악도 없고 권력과 재력이 힘이고 힘이 센 자만이 살아남는 소위 적자 생존만이 통하는 그런 세상의 모순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역시 그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독일의 유명한 헬무트 델리케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인터뷰를 하던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델리케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여기 미국 성도들의 문제는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이 부적절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그 많은 수가 학살되던 그 아우스비치에는 하나님이 그때에는 그 시간에 거기에 안 계셨는가 말이죠. 왜 선하지 못한 사람, 이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의인들,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좋은 날보다는 날마다 늘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허덕여야만 되는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이 고통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델리케 목사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뭐 교회 와서 설교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러다가 더 깊은 나락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늪에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솔직히 한두 번씩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 모순덩어리로 뒤범벅이 된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불공평해 보이는데 이런 말에 여러분들도 사실 솔직히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정말 이 신앙의 늪에서 허덕여렸던 그 위기의 상황을 이 아삽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어떻게 그 불신앙의 회의와 갈등 속에서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글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저희 집의 대제사장이 그거를 보더니 그건 너무 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만 몇 절 좀 선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럴까 하다가 제가 지금 드문드문 이렇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에 이 시를 썼던 이 시편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누구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73편에 보게 되면은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에는 아삽의 노래, 이 아삽의 찬양들이 참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쓴 시, 찬양, 노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그 찬양대를 맡아가지고 봉사하던, 아마도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찬양대장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삽은 레위지파 후손입니다. 성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아삽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드문드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누굽니까? 이 아삽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마음이 정결한 자, 이 아삽이 자기 자신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아삽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서 평생을 사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되어야 할 터인데 눈을 떠서 내다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이 하나님 믿는 여호와의 사람들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어 나간 것을 보고서 놀라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보고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것을 질투하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어 나간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기 기록을 삭제했습니다만은 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개혁성경으로 보실 터인데, 저는 지금 개혁성경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풀이를 해볼 터인데, 여러분들 눈은 성경을 보시고 귀는 제가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없고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고 저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약한 사람들. 저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고 남들을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고 남들을 위협하고 저 사람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고.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악한 사람들을 봐라. 이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의 재산은 날로 날로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풀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정말 그야말로 형통한 이런 것을 보면서 아삽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삽의 고백입니다. 13절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허사로구나. 나는 하루 종일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었구나.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서 이 아삽은 고민을 하는 것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무슨 벌 받는 이 어려운 첩첩산중의 인생을 보면서 도대체 나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말이지. 모순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은 의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말이죠. 아합이 이러한 아주 굉장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우선 갈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불신앙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의심도 없고 갈등도 없어야 된다, 이런 공식은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고, 갈등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확신도 생기고, 확신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햇볕이 밝으면은 그림자가 어떻다고요? 진한 법 아닙니까? 우리말에. 여러분, 갈멜산의 불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대결을 했는데 850대 1로 해치웠던 믿음의 용장이 바로 이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이 불의 사자 엘리야도 나중에 이세벨의 추방 명령 앞에 그만 로뎀나무 밑에 가서 곤두박질을 하고 낙담하면서 세상 살 용기를 다 잊어버리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 생명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엘리다의 이 신앙의 업앤다운이 사실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무슨 의심이 그렇게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엘리야는 우리 믿음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아주 큰 믿음을 가졌던 대선배님이시고 용기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펼쳤던 그러한 용장인데, 그런 엘리야도 어느 순간에는 로뎀나무 밑바닥에 가가지고 거꾸로 져서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등은 불의 사자에게도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서 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독사의 새끼 같은 교권주의자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러고 지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저 무거운 십자가를 향해서 내 몸을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예수님의 기대. 너무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개새끼라고 하지 않고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하셨겠어요. 예? 이렇게 속이 상하셨어요. 위선자들을 향해서 말이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이 직감되어질 때에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26장, 27장 쭉 그 뒤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내 마음이 이 예수님 말씀 너무너무 고민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 혼자 있기도 두렵다. 너희들 열두 제자들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셋이라도 나와 함께 좀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졸지 말아라. 날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좀 깨어 있어다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을 해서 죽게 됐다. 그렇게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마저도 이 엄청난 소위 갈등 문제 때문에 번민하면서 죽게 될 정도로 고민을 갖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갈등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민도 하십시오. 고민해야 좋은 결과가 있어요. 고민해야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먹기만 하고 그저 뚱뚱하게 살만찌는 돼지보다는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귀하다고 하는 말이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만사형통도 좋지만은 때로는 밤잠도 못 자고요. 기도도 막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영혼의 절규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아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왜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는 예수 믿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정말 남들처럼 예?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지도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려고 내 자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아니하고 놀러 갈 건 놀러 가지도 아니하고 쓸 것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 바쳐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말이죠. 봉사해가면서 그러는데 아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 팔자를 타고나가지고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질병도 없고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세상 사는 거 보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일삼고 말이죠. 악담하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건 물.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뭐 그저 사업을 해도 그냥 펑펑 잘 되기만 하고 말. 그야말로 만사형통한 거 그거 보는데 야 이게 공평합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참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들 속에 한 번은 빠져볼 필요는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부럽지요. 사실은 왜 부럽지 않겠어요? 저도 부러운데. 그런데 그런 부러움을 여러분 소위 창조적으로 사용하면은 재생산, 재창조로 이어져 갈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비생산적으로 부러움을 악용하게 될 때는 시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부러움은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담하게 만들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부러움입니다. 나중에 이 부러움이 지나치면은요, 믿음에서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러움을,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움을 느낄 때에 그것을 좀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고민은 우리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아삽을 보십시오. 고민과 여러 가지 갈등과 이 참 엄청난 번민 속에 빠져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한을 보면서 쉬운 말로 배가 아파서 이 아삽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지 여기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73편 2절에 보면은 이 아삽이 난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믿음을 내버릴 뻔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속아가지고 내 생에 완전히 송두리째 다 착취당하고 그 결과 나는 뭐냐 말이야. 차라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악인들이 뛰는 것처럼 뛰었더라고 하면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야말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정말 이런 위험천만한 직전까지 내려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의 요소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를. 예? 다른 사람, 뭐 비교해가지고 좋은 건 좋죠. 그런데 꼭 보면은 우리가 좋은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좀 나으면은 어떻게 보면 짓밟아 모자라면 낙심하고 시기하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말이지. 결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대1의 관계이지 타인과의 관계는 결코 아님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아삽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실족할 뻔을 했다. 자기의 믿음을 다 내버릴 뻔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버려지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란 말.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신앙에 내 선택에 무슨 자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뭐 내 신앙의 선택으로 내 스스로 무슨 자유의지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슨 선물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그런 은혜 사실 본질상 받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자력으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있고 회의 있고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걸 느끼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나 자신의 느낌일 따름이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딱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밖으로 나가지만 나간다 해도 온전히 끊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저는 한국에 목회할 때도 그런 분 많이 보았어요. 여기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목회할 때 어떤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는데 산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3년 정도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교회 갑자기 쫓아 나오셨어요. 왜? 뒤에 식당 부엌에서 불이 났어요. 조그만하게. 크게 난 것도 아니에요.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예?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몸담아서 그래서 20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섬기던 그러한 교회인데 그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던 분. 남편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당으로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권사님을 제가 기억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결코 뺏지 않습니다. 내 마음일 따름이에요. 내 마음일 따름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예. 끌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끌려서 돌아올 수도 없고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그저 그 양자택일 고민과 갈등과 회의 속에 있으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 아삽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서 그걸 좀 풀고 싶은데 얼마나 고민에 빠졌는지 그 푸는 비결이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니까 풀리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악한 사람들의 최후 순간까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긴 밤을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연구하고 무슨 철학책을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어느 권사님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당에 와가지고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는 그 권사님의 모습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점이 무언가. 그 다음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악인의 최후를 그 종말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의 결국. 여러분 저희의 결국이 뭡니까? 저희의 결국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understood. 그 악한 사람들의 final destination. 그것이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소에 들어가 보게 되니까 깨닫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끔찍한 종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끄러운 파멸의 운명이다. 미끄러운 파멸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 형통함이 없었더라면 허리띠 졸라매고 견눈질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미끄러운 세상의 형통함 때문에 엄청난 스스로의 파국적인 운명을 불러오는 저대 인간의 종말을 바로 악한 사람들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기자가 성경을 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 졸지에 황폐가 되었다. 순식간에 황폐가 되어버렸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그 악한 사람들은 꿈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저들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어요? 꿈 같은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이 형상, 그 모습은 마치 여러분 하룻밤의 꿈 몇 시간 꿉니까? 한두 시간 꾸나요? 무지개 같은 걸 겁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 같은 한 시간 이상 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무지개가 꿈을 꾸는데 여러분 8시간 9시간 꾸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순간이에요. 순간. 악인의 형편은 오래가지 못한다. 허망한 꿈과도 같은 것이다. 무지개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구약성경 시편에서 보는데 신약성경에 가보아도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종업원의 임금 문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들은 사치하고 파티하고 돌아다니면서 정당한 품삯도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도살의 날이 오기 전에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다. 여러분 개돼지 잘 길러가지고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에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잖아. 돼지 기르는 목적은 하나뿐이잖아요. 마지막 도살의 날을 위해서. 잘 먹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던 그런 사람들이라 얘기합니다. 이 심판의 말세가 임박한 줄도 모르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반하고 세상의 권리 무시하고 사는 이 사악한 것들아, 여러분 언제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깨달았다는 거. 아삽. 두 번째 22절에 보면은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리석고 무식해서 주님 앞에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산 것이 아주 내게는 허사 같습니다. 탄식하던 아삽이었는데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21절에 내 마음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산란했습니다. 심장이 찔려가지고 저 터질 만큼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했던 사람인가, 짐승 같은 사람인가.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이 아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서는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고백해요.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왼손잡이 계세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셨다. 여러분 왼손으로 붙들면 좀 힘이 빠지면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없는 오른손도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 이 오른쪽, right side, 예?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손이에요. 여기에는 이 전능의 손, 승리의 손이에요. 이거는 축복의 손입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의 손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성소에 들어가 보게 되니까 이 땅에서나 저 위에 천국에서나 내 곁에는 누구 하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는 말씀. 그래서 26절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업이요 나의 분깃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파이널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배운 것, 본 것이 가난한 것뿐이에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헐벗는 것, 그저 굶는 것, 하고 싶은 것 못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는 그 마을에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식견이 높아 보이고 그저 교양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그저 마치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굽슬거리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아 저 예수쟁이 미친 소리 한다고 듣지도 않고 저 목사 사는 꼴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무시당하며 사는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한다. 어려서는 그렇게 했는데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 영적 가치관, 뒤범벅이 되면서 이 아들이 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다. 나도 저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교육대학으로 진학을 했어. 때가 돼서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서 이제 세상의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대는 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군대에서 배운 술버릇대로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한밤중에 어두 술집 골목을 헤매다가 술 먹은 팔이라 그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단 횡단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하나가 와서 이익 하고 쓰더니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했어.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차 창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헌갈 욕소리가 다 나오는데 아 술 취하긴 했지만은 욕을 내뱉는 사람을 보니까 아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존경해왔던 아 그분 교장 선생님이었단 말씀이에요. 그 옆에는 그저 엄청난 이상한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그렇게 함께 있습니다. 비록 타락한 이 아들이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사람들은 낮에 보이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존경을 하는데 밤에 볼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은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군요. 마치 치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교장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자기 마음속에 크게 부각이 됐어요. 평생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헐벗고 그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한 그 불쌍한 우리 아버지. 가난한 목사님. 그러나 교장 선생님보다 우리 아버지가 승리한 사람이로구나. 깨달았다. 여러분 이 아들이 여기서 깨달은 게 사람들은 낮에 보이는 사람밖에 모른다 이 말. 밤은 볼 수 없고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이 유한한 인생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옳거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만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세상 내세에 대해서는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생이나 내생이나 다 역사를 통치하고 인생의 운명을 통치하시는 그 공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어미하신 권위를 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더냐. 사실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지부가 어디 가서 찍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찍혀야 돼. 살아서 숨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오. 그거는 잠시 잠깐 무지개 형상처럼 찬란하기는 하지만은 주님 앞에 보좌에 가서도 그 빛이 찬란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혹시 버릴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한번 하고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유혹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여러분 혹시 걱정하고 계세요?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도 결코 그렇게 하지는 못할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오늘 제가 시편 73편을 봤지만은 제가 몇 귀절만 시편 73편이 아니라 37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대제사장의 하명에 의해서 몇 귀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 여호와를 오래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니다. 우리 의인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악하는 사람들 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도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려 보십시오. 언젠가는 분명히 정오의 햇살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의의 빛으로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억울함과 갈등과 모든 고민들을 대낮처럼 밝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귀한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삽의 고민과 갈등이 우리의 고민이요 갈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에서야 모든 종말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소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편에 서는 사람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며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큰 믿음 가지고 봉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우리 앞길을 헤쳐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여러 가지 우한 질고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여럿 있습니다. 환절기에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야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